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첫 찬양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신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 찬양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말 가사를 그 찬양곡에 같이 넣었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Of music,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신음.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옳은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에는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아라. 위선자들은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이나 거리에서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남을 도울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내 자선 행위를 비밀로 해두어라. 그러면 은밀하게 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의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허튼 소리를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로 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일부러 어두운 얼굴을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런 얼굴을 한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도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네 아버지께서만 보시게 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하는 일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땅의 재물은 벌레 먹고 녹이 쓸어 없어지거나 도둑이 훔쳐갈 수 있다. 그러니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어라. 거기서는 재물이 벌레 먹거나 녹이 쓸어 없어지지도 않으며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을 밝게 해주는 등불이다. 눈이 건강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둠 속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네 안에 빛이 꺼지면 얼마나 어둡겠느냐. 어떤 사람도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이렇듯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귀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나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하거나 길쌈하지도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어도 이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약한 자들아,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늘의 걱정거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 삼손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태어난 이후 한 번도 머리를 깎아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을 만큼 힘이 장사였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마구 때려주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은근히 꾀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면 많은 돈을 주겠다. 여자는 삼손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지만 삼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훌쩍거리자 삼손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힘이 센 것은 이 머리 때문이야. 난 태어난 후 머리를 깎아본 일이 없어. 여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삼손이 잠들어 있을 때 블레셋 여자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삼손의 머리를 자르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저에게 힘을 주소서. 얼마 후 블레셋 사람들의 명절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놀려주자고 했습니다.
그거 좋지. 참 재밌을 거야.
삼손은 감옥에서 끌려나왔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미 머리카락이 꽤 자라있었고 힘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삼손은 앞이 보이지 않는 눈을 하늘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소서. 힘을 주소서.
그는 기둥을 붙잡고 힘을 썼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전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한 삼손도 신전 건물 밑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 무렵 하나님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던 사람은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한나라는 여자가 언약궤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듬해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사무엘이라고 이름 짓자.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고 실로 신전으로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우자고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사무엘은 그들을 나무랐습니다.
당신네들은 하나님을 잊었소? 옛날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세우자고 우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잊은 것이야. 사울을 세워 왕을 삼도록 하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새벽에 많이 기도하신 것 같습니다. 새벽 미명에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고 즐겨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운 관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부른 찬양입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말 가사를 찬양 중간중간에 넣겠습니다.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셨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도 부르셨다. 그러자 두 형제는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며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을 알리셨다. 또한 사람들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에 관한 소문이 온 시리아 땅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온갖 병에 걸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를 찾아왔다. 그 가운데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간질병 환자도 있었고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낫게 해주셨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일꾼들을 택하시고 자신과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인류를 치료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부르심의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도 보는데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인간의 한계와 주님을 순종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심받은 일꾼으로서의 자세와 이 죄악의 역사에 복음이 미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의 부르심과 거기에 응하는 자세를 보겠습니다. 마가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를 기록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의 내용에서 보는 대로 제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전적으로 주님의 의지로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하셨고 부르심의 이유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의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고요. 21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격려하면서 게으름을 경계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그랬고요.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엘리사도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쓰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실하여 자신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역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도 쓰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러쓰신 제자들 모두가 일하는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자들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지런함을 기뻐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외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교회와 기도인을 비웃는 불신의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하고 경건해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범되는 기도인을 주님은 더욱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적입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21절에 보시고 부르시니 그랬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거나 명령을 주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고 내일 다시 올 테니까 결정하도록 하렴 그런 식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거나 따르라는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만 합니다. 이 말은 언제나 따르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따르는 주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이것을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도 죄의 성품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계약되어졌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20절에 그랬고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22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에는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인간적으로는 저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하반절에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서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음에도 아버지가 아직 옆에 계실 때에는 그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하고 아버지가 하란에서 돌아가시자 드디어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 할 때 가족이나 사업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어떤 시간이나 형편 속에서든 즉각적이어야만 하고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절대자이신 주님께 변명이나 핑계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복음은 온 세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언급은 당시 이스라엘 근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명령하셨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적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의 중심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기도의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 사건 이후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전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순종한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도말하는 능력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불신으로 전하는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제외될 뿐입니다. 복음은 전파되는 겁니다. 또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여기 전파라는 말은 어떤 경우에는 일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엄과 권위를 가진 것이 됩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권위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권위와 위엄, 즉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엄스러운 모습을 가지려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이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거절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음을 주면서 기죽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종하면 살고 거절하면 멸망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모든 비극과 고통과 절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리 되어 있죠. 질병이나 불편은 근본적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은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의 저주가 해결되면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사야는 이 사실을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치료는 육신적인 치료보다도 근본적인 치료를 목표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도의 십자가에서의 사랑 이것만이 인류를 죽음과 저주와 슬픔과 미움과 반목에서 구원할 유일한 치료제인 거죠. 세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나의 모습과 복음의 역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복음을 증거할 때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는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엄청난 약속은 주님의 부름받음에 확신을 가진 자들만이 누리는 권능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자, 일하는 자, 부지런한 자를 부르시며 절대적 권위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부르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오라, 하라. 그러면 내가 능력으로 같이하여 감당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의 땅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받은 자마다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복음만이 이 모든 인류에 있어서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골고다 언덕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이라면 우리 모두는 제자의 일을 감당하고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온전히 드려진 순종의 삶만이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해 계신다면 자신과 확신과 건강을 영육간에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에서 잠언을 함께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장 2절 말씀 하반절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잠언에서는 1장 2절부터 6절까지가 머리말에 해당합니다. 잠언이라는 책이 어떤 목적에서 준비되어 성경에 포함된 것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1장 2절 말씀은 서론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어떤 책인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담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서 잠언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하고 보존하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잠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웃이나 친구분 중에 볼 때마다 저 사람 진짜 명철해 멍청해가 아니고요. 명철해입니다. 하고 인정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명철하다라고 말하는 건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는 것인데 잠언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 않나요? 먼저 명철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거듭 느끼는 점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죠. 우리의 일상 언어보다 폭이 넓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명철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표현 역시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해서 명철한 말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물론이고 사람이 한 말 가운데 명철한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명철한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잠언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한글 번역으로 읽으면서 제가 또 하나 어색하게 느꼈던 표현은 깨닫다입니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깨닫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판단 능력, 통찰력, 분별력 등을 나타냅니다. 우리말로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식별하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문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명철한 말을 식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강조한 표현입니다. 명철하다는 것은 밝게 분별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러면 명철한 말을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철한 말의 대표적인 경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철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달하면 모든 사람이 잘 알아듣고 그대로 따를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죠. 지금도 독립국으로 활동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주축은 유대인이지만 그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와 이스라엘과는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열왕기하 17장으로 갑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고집을 부린 거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닫고 즉 식별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잘 식별하는 사람은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잘 식별하고 따르는 것이 민족이든 개인이든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번에는 명철의 말이라는 표현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히브리어 본문에서 명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제안해서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외에 명철한 말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사람의 손끝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흥미롭게도 성경에는 사람의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마귀가 한 말도 나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마귀의 말에서는 거짓을 분별해야 하고 사람의 말에서는 한계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 욥과 그의 친구들이 한 말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얼핏 보기에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올바른 가르침은 아닙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명철하게 대한다는 것은 그 말에 담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분별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가르침을 주겠다고 장담하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서 지혜로운 가르침과 어리석은 가르침을 식별할 수 있도록 명철을 훈련해야 합니다. 네, 오늘 드리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 주신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목적은 명철의 말을 식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서 명철한 말을 분별하여 깨달아서 삶의 양분으로 삼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새 왕이었던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진 통일 왕국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암흑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기면서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불러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동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오는 음식을 먹고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니 그 시냇물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이방 지역인 시돈의 사르밧으로 갑니다.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마실 물과 빵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여인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를 주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친 과부에게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실행하여 그 남은 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지면에 비가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엘리야에게 원망을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자신의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세 번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굽힌 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를 보고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로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렙다는 사르밧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 대신 시돈 사르밧 이방 여인에게 자신을 의탁해 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를 마치 이방인처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를 만나기 전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이웃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